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외교 정책이 과거 수동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문 외교로 전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양무진 교수는 최근 김정은 정권의 주변국 정책, 도전과 기회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양무진 교수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정은 정권의 외교정책에서 주목되는 특징은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지 4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구체적인 특징을 집어내는 건 어렵습니다만 해도 지난 4년 동안의 대외관계 대정책 활동면을 봤을 때 특징은 한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첫째는 그 모호성을 유지입니다. 자주 외교인지 실리 외교인지 또 그리고 그 미국에 대한 대결을 하자는 것인지 대화를 하자는 것인지 명확하거나 일관된 노선을 보이지 않는 그런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둘째는 그 선군 북핵 외교입니다. 북한은 그 체제 안전 보장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군대가 앞장서서 핵 무력 강화를 통해 그 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맞서고 있는 행보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대외 관계와 대남 관계의 분리가 아닌 연계입니다.
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남 관계의 그 독자성, 특수성을 나름대로 인정을 했는데, 김정은 제1위원장은 대남 관계를 대미 관계의 하부 구조로 인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고립 탈피를 위한 적극적인 방문 외교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난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이 거세지면서 북한이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 김정일 시대와 다른 외교 행보로 볼 수 있습니까?
특히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은 김정일 시대에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문제, 여기 이슈화되는 데 있어서는 주로 북한 매체를 통해 주로 반발하는 그런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는, 김영남 최고 상임위원회, 김영남 최고 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이수용 외상, 그리고 또 강석주 국제 담당 비서, 이러한 고위급들을 그 ARF나 뭐 몽골이나 또는 그 중동, 비동맹, 유럽, 뭐 유엔 등에 직접 파견해서 좀 뭐랄까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을 해온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핵을 기반으로 한 압박 외교를 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선대와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물론 그 핵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일 시대든 김정은 시대든 그 자의적인 핵 억제력 강화 뭐 그런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차이점을 좀 그 구분한다면은 김정일 시대에는 그 이 북핵 문제 이것을 대미 협상용의 성격이 좀 강했다. 이렇게 본다면은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는 실질적인 그 핵 보유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아닌가. 차이점인가 저는 그걸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미 김정은 정권 출범 시기인 2012년도이죠. 여기서 그 이 사회주의 헌법이라든지 당규약 모든 것을 그 개정을 통해 가지고 핵 보유국이라는 그 이것을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은 경제 핵 그 병진 노선 이것을 갖다가 하나의 그 노동당의 노선이라고 밝혔죠. 그런 점을 봤을 때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는 실질적인 핵 보유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이 김정일 시대와 차이점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이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두드러진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중국과의 관계인데 최근 들어서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김정은 체제의 대중 정책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마 그 이 김정은 체제의 대중 정책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해도 느슨한 정경 분리 원칙 하에 전략적 인내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북중 간의 고위급의 교환 방문이 중단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경제 계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느슨한 그 정경 분리 원칙이 나름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나 그 북한은 자신보다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적 인내 정책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한편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을 과연 서운한 상태로 계속 둘 것인지, 남한과의 여러 가지 관계가 밀착되면서 북한을 여전히 거리를 둘 것인지, 아니면 궁극적으로는 북한은 그 동맹으로 유지를 할 것인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글쎄요. 이제 진명 주석 그 출범 이후에 북중 관계가 상당히 좀 그 불편한 관계 됐지요.
네.
물론 그 요인은 북한이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시진핑 주석 출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중국의 그 우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하고 또 그리고 장거리 로켓도 발사하고 또 나아가서 북중 간의 경제 협력을 담당한 그 장승택을 처형하고 뭐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아마 그 북중 소원한 관계의 요인은 북한이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또 다른 측면을 보면 그러한 요인 제공에도 불구하고 중국 또한 아마 그 외교 관계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것보다도 한국을 먼저 방문한 측면, 또 한국과 여러 가지 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는 측면,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또 북중 관계 소원한 것은 중국 또한 그런 요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그 이 북한과 중국은 그 서로가 먼저 손을 내밀고 기다리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G2 국가로서 또 그 국제사회의 나름대로 책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대북 제재 압박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나 그 북한은 지금 이제 외교적 고립 상황에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 중국의 그 좀 더 통 큰 지원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또 압박 제재하는 그런 측면, 그런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소원한 관계 아니냐 이렇게도 저는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한번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젊고 젊은 그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는 좀 젊기 때문에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측면.
네.
또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원칙을 중요하게 중시하면서 지적 국가로서 상당 부분 나름대로 경제적인 시장 경제 원칙을 준수한 측면. 이런 측면에서 양 정상 모두 자존심 대결 차원도 있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북중 간의 불편한 관계가 다소 좀 더 오래 가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도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북한과 중국 관계가 서운해지면서 북한이 러시아에 상당히 접근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나가서는 일본과도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는 그런 면도 보이는데, 북한의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일까요?
물론 그 북러 관계 개선, 북일 대화, 뭐 이런 것은 대외적인 고립을 탈피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북러 관계 강화는 외형상으로는 그 규정을 얘기를 하겠다, 뭐 그것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지만도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빨리 북한에게 안보적 전략적 자선으로서 북한 손에 빨리 내밀어라 하는 중국에 대한 일종의 압박 전략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보이고, 북일 관계 개선 또는 북일 대화는 한편으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조총련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려는 뭐 그러한 하나의 그 리더십 정치랄까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일의 공조를 와해시키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자, 김정은 체제의 대남 정책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미한 연합 훈련이 끝나면 남북 관계가 좀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현재 그 남북 당국 간의 불신의 골이 워낙 깊고 또 현안 문제, 다시 말해서 북핵 문제, 인권 문제, 건강산 문제, 개성공단 문제, 뭐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남북한 입장 차이가 워낙 크고
네.
특히 북한은 남북 관계보다 북미 관계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오는 4월 24일 한미 군사 훈련이 끝나더라도 남북 관계 개선의 가능성은 좀 낮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러나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난 3년 동안에 대내 안정화에 어느 정도 성공했고 그렇다면은 그 나름대로 해외 투자 유치라든지 경제 발전을 좀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대외 관계 안정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김제1위원장이 오는 그 5월 9일에 러시아에 가고 또 9월 3일에 중국에 가려면은 한반도의 안정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정부가 좀 더 유연성, 적극성을 보이면서 전략적 접근을 한다면은 뭐 남북 대화 재개가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뭐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네. 양 교수님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집권 4년 차를 맞은 북한 김정은 체제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양무진 교수로부터 자세히 들어봤습니다.